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두고 진선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곤 하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진선미 중 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와 관련이 되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태도와 미와 추를 구분하는 건 예술적인 태도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진선미는 아주 다른 인식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든지 한 가지 기준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옆에 두고도 치료는 하지 않고 주문만 외운다거나 예쁜 사람만 치료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정의 그리고 행복은 진선미의 기준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에브릴 라빈의 이매진 들려드리면서 10월 8일 EBS FM 토요 이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오늘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아니 아까 전에 진선미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이치에 맞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보기에 좋은지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해서 고민을 하는데
네네.
뭐 세 가지 중에 적절한 처방이 딱 있는데도 한쪽만 고집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네. 뭐 중세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마녀 사냥이 있었고요.
네.
또 감각의 제국, 과학 제국주의 뭐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하나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오만과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토요 이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볼 책은 좀 색다른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과학 속의 철학, 사회학 역사, 문학이 어우러져 있는 과학 교양책 들고 왔습니다. 과학에 관한 다양한 에세이와 비평을 담은 김상욱의 과학 공부 함께 만나볼 텐데요.
네.
이 부제만 봐도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하는 과학자.
와.
시를 품은 물리학.
와.
느낌이 오시죠?
네네네.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뭐, 물리학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데,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김상욱 교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
아, 이렇게 인사한 이유. 가
예.
안식년이라서 지금 일본에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동경대학교 물리학과에 있고요.
네.
그 한 7년 전에 제가 안식년 있을 때에도 같이 있었던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안식년이 와서
네.
이어서 연구를 하려고 동경에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고 일단은 동경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거군요.
뭐 자주는 아니고 한번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어떤 일로 들어오셨어요?
그 몇 가지 행사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사실 어제까지 제가 소백산에 있었습니다.
네.
소백산 천문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과학자들과 예술가 무슨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워크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젯밤까지는 비가 오는 소백산 천문대에서
아하.
별도 못 보고 있었는데.
별 볼 일은 없었네요.
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도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술하시는 분하고 또 과학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말이죠.
그러게요.
아니에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네.
물론 하는 일은 많이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일단 공통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돈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맞아,
재밌어서
맞아,
한다.
맞아,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의외로 잘 통하고요.
네.
물론 이제 모여서 노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의 협업이 일어난
그렇죠.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서로 만나서 자주 소통하자는 의미인데
네.
주로 이제 밤에 술 마시면서 주로 이제 소통이 많이.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서도 아 정말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미 씨가 김상욱 교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김상욱 교수님은 고등학생 때 양자물리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포스텍 카이스트, 독일 막스 프랑크 복잡계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 BK 조교수를 거쳐서 2004년부터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2005년부터 아태 이론 물리연구소 과학문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일간지들의 김상욱 교수의 과학 에세이 21세기 고전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저서로는요.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고? 이 책과 김상욱의 과학 공부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이고요. 공저로는 과학수다 1, 2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쓴 과학하고 앉아있네 3, 4가 있습니다.
네. 뭐 화려하세요.
예.
네,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책도 많이 내신 그런 분인데요. 책 앞에 보면은 서평
추천서,
많이 추천서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서너 분, 네다섯 분이거든요. 제가 세봤어요. 15분한테 받으셨더라고요.
아, 다 교수님들이 또 엄청 또.
아,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정말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떤 분만 넣어드리면 좀 다른 분들이 섭섭하실까봐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평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15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 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네.
도서평론가 이권우 씨. 그 무엇인가의 근본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예술가인 홍성민 교수는 수학과 물리, 예술과 문학, 현실 세계와 빅뱅을 연결하여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라고 김상욱의 과학 공부 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셨었잖아요.
예,
세상 물정의 물리학자.
맞아요.
네.
과학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김상욱 교수의 능력은 내겐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네.
그리고 이종모 관장님도 나오셨잖아요.
네네. 달력과 권력으로 만났었던 우리 관장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서울시립과학관 지금 일로 옮기셨죠? 이정모 관장님은 차가운 머리에 따뜻한 가슴을 품은 양자 물리학자 김상욱이라는 평을 하셨습니다.
네.
술값 좀 많이 나가셨겠네요.
이 평가에 걸맞는 그런 분이신지 오늘 2시간 동안 낱낱이 좀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네네. 철학하는 네. 과학자라는 공통적인 평가가 있었네요.
네. 예. 교수님 너무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네.
사실 뭐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식인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 평가 받으시면은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네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없고 다음에 심지어 원전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저는 참 놀라운데 제가 쓴 글들은 정말 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오롯이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롯이 과학자의 입장으로만 글을 썼었어요.
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주위 분들이 야, 너 글 참 철학자 같이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도대체 철학자 같이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철학책을 좀 뒤적거리고 하다 보니 지금은 철학과 과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많이 부담은 되지만 여기 이 말이 이제 철학하는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거지 안다는 건 아니니까.
철학 아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철학하는 과학자 부산대 물리교육과의 김상욱 교수와 함께 김상욱의 과학 공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태도로 세상을 보자라는 주제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네.
책을 보면은 첫 장 제목부터 좀 도발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과학과 인문학은 교양 앞에 평등한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정미 씨는 예? 이 글 보고 어땠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뜨끔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흥미와 도전의식 같이 불러왔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혹시 뭐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작가 아세요? 라는 물음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셰익스피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똑같은 물음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아시나요? 이런 반응에
네.
사람들의 대답과 이 반응을 비교하면서 글을 쓰셨는데요. 과학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견 지적하신 거 맞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되게 무례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뭐 아세요?
예,
뭐
예,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받을 충격을 이제 기대하고서 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연구와 이제 후학 양성 못지않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술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강연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다니시는데요. 교양으로서의 과학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만큼 과학을 좀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노력을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교수님이세요. 과학자가 말하는 교양에 대한 정의를 좀 듣고 싶네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교양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서 내린 이제 모아서 제가 내린 정의인데요.
네.
교양이란 다른 사람과 이제 사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성찰을 저희가 날마다 하게 돼요.
네.
성찰을 하면은 아 이것은 옳은 일이니까 계속 하자. 이거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몇 개의 책들에서 제가 모아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현대 문명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듯 싶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정작 제대로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학이 교양이 돼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과학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차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코너가 끝나면 아마 그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슈퍼스타 K 김성준 줄 알았어요. 방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네, 사실 이제 2시간 다 끝나고 나서 아 역시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라는 것을 좀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강환 관장은 김상국의 과학 공부 이 책을 두고 과학이 교양인 시대 가장 뛰어난 교양을 좀 과학자의 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부분 부분을 읽어드리고 나서 또 보충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맨 앞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은 교양 앞에 평등한가라는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정미 씨, 김상국 네.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함께할게요.
현대 우주론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해준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 은하는 현재까지 관측된 수천억 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즉, 우주에서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인간에게 큰 성찰을 주는 사실이 또 있을까? 이것만이 아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해준다. 현재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35억 년을 진화해서 성공적으로 생존한 동료들이다. 어찌 보면 생명 존중의 윤리는 진화생물학에서 기원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과학은 과학이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라며 다윈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칸트를 읽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에른스트 페터 피셔의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에 따르면 사실 칸트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다윈을 읽어야 한다. 칸트는 그의 인식론적 범주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전율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적 사유가 칸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문의 융합, 문익과의 통합이 요즘 학문과 교육의 화두이다. 하지만 교양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 인문학은 그동안 평등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교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함께 가기 위해 우선 평등해야 한다. 과학은 교양이다.
네, 교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교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동안. 그럼 왜 그랬을까요? 좀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 그러면 보통 떠올리시는 것들이 어떤 기술, 저희 핸드폰 뭐 이런 다음에 국가 경제 개발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돈이 되는 것,
네네네.
저런 것은 아마 교양이 아닐 거야. 그런 편견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었던 과학이라고 하면 네네.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한다고 아까 전에 교양의 정의를 뭐 이제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에 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교양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하면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가갈 수 없었던 벽도 한몫한 것 같아요. 물리랑 이런 거 되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태도, 방법 이런 거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그렇게 보신다면 그 과학도 역시 알아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단순한 지식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철학하는 과학자 김상국의 과학 공부 이 책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 책을 보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낭독해드린 데에 더해서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나와 같은 종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네.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론적 이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가 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외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날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지만 사실 지구는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요. 빛의 속도로도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이 태양과 지구와 같은 것들조차도 우주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존재하는 물질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물질 자체를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그 물질이 생명체일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린 지금 지구 이외의 곳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존재는 정말 생명의 존재는 기적적인 일인데 그 생명도 굉장히 많은 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인간종을 만난다는 거는 거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서로 사랑을 해야지 미워하고 죽이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물리 연구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시잖아요. 물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모든 사물의 이치, 뭐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물리학은 과학 분야에서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부르는 모든 그 학문들은 물리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과학들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각자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뉴턴을 거쳐서 최초로 저희가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그 많은 과학 학문들이 물리적 방법을 채용하면서 근대 과학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사물의 이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인간의 두뇌조차도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이란 거는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사물로 환원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인데요. 물론 아직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세상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에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그 이유를 찾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는데 물리가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밀접한 네. 그런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물리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마음을 넓게 열어놓고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과학적인 사고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갈게요. 정미 씨.
상대성 이론의 발견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양자 전기 역학 이론의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빅뱅과 블랙홀에 대해 쓴 시간의 역사의 저자 스티븐 호킹은 이것을 주로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 또는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힘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김상욱 교수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지리, 2번 물리,
깜짝 놀랐어요.
3번 의리.
의리 아닌가요, 의리?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던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뜻하는 이 단어는 1번 지리, 2번 물리, 3번 의리.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상욱 교수의 저서 김상욱의 과학 공부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보내드릴게요. 내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내래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부산대 물리교육과의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과학으로 낯설게 하기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한 글쎄요. 이건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과학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학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학 일단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가 돈다고 배웠는데
네.
어디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돌지? 냉정하게 나가서 보세요. 태양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구가 도는 건 우리가 못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생각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때 인간의 상식이 올바른 답을 또는 올바른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길은 일단 다르게 생각을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일단 버리고
네.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때 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지 일단 네. 알고 나면 그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희는 이거를 뇌수술 받는다 그래요. 저희끼리는.
맞아요. 그 어디 강의원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뇌수술 받기.
물리학이랑 과학을 잘하려면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만 수술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틀로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렵습니다. 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오늘 2시간 가지고 저희 뇌수술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뇌에 좀 자극을 주고 네.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책에 보면은 물리학자가 보는 하루에 대해서 쓰셨는데 역시 좀 낯설게 흥미롭게 쓰셨어요.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과는 어떤 점이 또 다른지 이 내용을 남정미 씨, 김상욱 교수 그리고 제가 함께 읽어드리죠.
하루는 행성의 자전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지구의 1일, 즉 24시간을 기준으로 수성의 하루는 59일이다. 수성에서도 하루에 3분의 1을 일한다면 꼬박 20일을 일해야 퇴근할 수 있다. 반면 목성의 하루는 0.411로 지구의 절반도 안 된다. 3시간 정도만 일하면 퇴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목성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이라서 연봉을 받으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한다. 불과 88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수성에서는 해가 두 번 떴다 지기도 전에 연봉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수성으로 이주한다면 이것도 어리석다 못해 미친 짓이다. 수성은 낮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어차피 로켓 한 대 가지지 못한 우리 처지에 지구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지만 함께 지구에 산다고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해외여행이 잦은 요즘 유럽으로 떠나는 날 우리는 8시간 정도를 벌게 된다. 정오에 출발한 비행기가 11시간 비행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은 당일 오후 3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것은 없다. 귀국할 때 고스란히 까먹을 시간이니까.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자. 만약 당신이 비행기보다 100만 배 빨리 날아다닐 수 있다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 하루는 48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지상에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이야기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냥 24시간이다. 보고서를 쓰고 있다면 하루에 끝내야 할 것을 이틀이 되도록 뭘 했습니까? 라고 욕먹을지도 모른다.
물리학자에게 하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대답할 수 있다. 시간은 상대적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두 옳기 때문이다.
네, 물리학자 정말 흥미로운 대상인데요.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맞아요.
정미 씨에게 하루는 뭐예요?
기어이 기어이 근근히 살아가는 날.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뭐 수성이랑 목성에 비유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 풀었는데
네.
아 진짜 과학자들한테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제 답이 좀 너무 가벼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리학자에게 하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하루가 뭡니까? 교수님한테. 하루에 대해 조금 더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빠트린 얘기가 더 있다 그러면 네. 그 여러분이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셔서 네. 시간에 대해서 좀 다른 게 더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거운 곳에 사는 사람은 또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처럼 그 아버지가 죽음 늙어 죽는 자기 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얘기 빠뜨렸던 얘기는 여기 너무 이제 물리적인 내용만 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 시간을 단순히 물리학자들의 시간만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너무 불합리한 것 같긴 해요.
네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 네. 물리라는 세계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나머지라는 뜻을 가진 인여에 대해서 쓰신 챕터도 있어요. 우리에게 인여를 허하라라는 글을 보면서도 아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낯설게 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어와 통신 그리고 DNA와 관련된 인여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보통 인여라 그러면 좀 나쁜 이미지로 들려지지 않나요?
네, 뭐 인여인가.
인여인가.
쓸모없는 뭐 또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뭐
것 같아요.
노는 거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이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도 굉장히 인여가 많아서요.
네.
저희가 쓴 글 같은 것에서 중간에 무작위로 막 문자를 몇 개 빼버려도 보통 말이 잘 통해요.
네.
잘 통합니다.
맞아.
제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무작위로 이렇게 알파벳들을 뺐을 때에도 영어 같은 경우는 50% 인여성이 있다 그래요.
네.
50%를 그냥 걸러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무슨 뉴욕 포스터인가 어디에 이렇게 써놨었던 영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통신을 할 때 그 통신이 중요할 때에는 저희가 일부러 인여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 특히 이제 군대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좌표 같은 걸 불러줄 때 그냥 A, B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알파,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그걸 잘못 들었을 경우에
네,
폭탄이
네.
내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인여를 줍니다. DNA같이 중요한 정보는 저희 생명의 정보잖아요.
네.
D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날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정보의 한 90% 이상이 쓰레기. 정크라 그러는데요.
네네.
정크 DNA. 쓸모없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DNA에서 실수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기형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지는 생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서로 통신하거나 전달할 때에는 일부러 인여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여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숨차요.
물론 굉장히 효율적이겠지만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그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더 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하는 그 돈을 버는 일 돈을 버는 일이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버는 돈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인여의 시간에
네네.
노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사실 노는 시간에 하는 일이 정말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여를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예술이라든가 다음에 무슨 뭐 교양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잉여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의 가치를 좀 다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효율로 어떤 생산적인 거로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얼핏 보기엔 그게 더 좋을 것도 같지만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 언어 통신 통신에서 잘못하면 폭탄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고요.
네.
DNA 잘못하면 이제 이상 그 생명체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죠.
네. 이 우리에게 잉여를 허하라 이 챕터에 보면은 우리는 놀기 위해 일한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잉여가 목적이었다. 잉여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계로 절약된 시간을 우리의 행복으로 전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기준으로 남의 시간을 잉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생산적인 잉여라고 네. 예,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그 쉬면서 생산할 수 있는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산의 정의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과학이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과학과 관련된 우리 세상 이치가 넓고도 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모든 것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빅 히스토리인데요. 빅 히스토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지 김상욱 교수의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히스토리 과학의 도움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강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역사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역사는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물론 그 사람의 현재 직업, 현재의 모습, 그 사람의 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정보들을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어떤 학문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든 간에 그 학문이 현재에 오기까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학문의 공부의 첫 번째 걸음이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는 정말 학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역사라고 하면서 배우는 그 과목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주로 인간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물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당연한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에 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기록이 돼 있는 인간이 문자를 발명한 이후의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선사시대라 그래서 조금 나오지만 뭐 돌로 이제
돌독기,
신석기, 부석기 얘기를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문자 이후의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고 특히 인간들이 모여서 뭐 조약을 만들고 서로 전쟁을 하고 왕이 누가 되고 특히 이제 민족을 중심에 두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이런 것들. 즉 현재 우리가 가진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바이어스 걸려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낯설게 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빅히스토리라는 역사의 새로운 사조가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역사를 기술하는 거냐면은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마치 물리학자 같은 느낌이죠.
네.
모든 것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우주가 시작했어?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현재 그 과학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어느 한 시점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하루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말로 한 점에서. 그리고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저희가 한눈에 볼 수도 없을 만큼 커져 있죠. 그 과정에서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로부터 하나씩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모여서 처음에 별이 되고요.
네.
별은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것들인데요. 하늘에 많이 있지만 그 별들은 다 태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빛을 내고 빛을 내는 별 주위에 행성이 돌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지구고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지구가 식어서 단단한 이런 행성이 되고요. 그 위에 생명체가 생겨나고
네.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물론 진화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지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시점까지 진화를 해왔다. 그렇게 진화해온 인간이 이제 문명을 만들어서 그 서로 소통을 하고 무역을 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외계로 나가서 다른 외계인을 찾고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이런 큰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인간을 놓고 보겠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 여기에는 민족 이런 게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보는 그 중요한 지점들도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랑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든가 과학기술혁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인간 또는 저희가 맞이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한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처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 한 민족 안에서 너무 갇혀있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만 보는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자 체계로만 기술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너무 과학자들이 그 역사까지 다 뭐 이렇게 기술하려는 거 아니냐. 너무 너희들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넘어오지 마.
문화발식 확장을
그렇게 되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분야가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네.
역사를 빅뱅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처음엔 과학자들이 좀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구나.
역사학자들이 저걸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이제 상황을 파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 내민 손을 잡고 이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빅 히스토리 과학의 도움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짤막한 강연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책에 보면 빅뱅을 큰 꽝?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셔서 재밌었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교수님?
과학자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많은 이제 뭐 과학 얘기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특히 인터스텔라는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예. 네.
그 제작자들도 되게 대한민국이랑 이 조그만 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예, 뭘 많이 봤어 이럴 정도로 놀랬다고 하는데 그걸 다 예상을 하신 건가요? 이제 언젠가는 관심 가겠지 이렇게?
아 근데 인터스텔라만 가지고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영화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과학만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 구조가 우리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그 딸의 사랑도 있고 뭐 그런 네. 많은 부분들이 있어 그렇지 과학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과학은 오히려 덤으로 이렇게 같이
끼어서
이렇게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부산대 물리교육과의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고 있어요. 세상을 낯설게 보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는 첫 걸음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의 뭐 현실과 관련해서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 마지막으로 나눠볼 주제는 과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살짝 드려보고 싶어요. 아, 나는 물리학자가 되겠다. 나의 운명은 물리학자야 라고 느끼신 건 언제셨어요?
어릴 때는 뭐 다들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을 텐데 뭐 판검사 뭐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똑똑하시니까.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어디선가 주워들었겠죠,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아마 제가 제대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당연히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다가, 그럼 책을 이제 매일같이 한 권씩 또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갖다 주셨어요. 그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4차원의 세계 이런 책이었는데 굉장히 허접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 책이 재밌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기묘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찾아봤죠. 네.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책을 한 40, 50번 읽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대단하시네요. 때. 고등학교 때 양자역학을.
근데 그 책도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있어서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이거를 공부해보자 한번.
아니 네.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또 그러니까 양자역학 자체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해한 학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살짝 어려운 것에서
평생 매력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물론 저는 그래서 하는 거겠지만 네. 사실 양자역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물리학과 그 학생들은 양자역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필수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학 수능 시험 보려면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되게 신비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아주 기본 학문에 속하고요.
네.
다음에 이걸 풀어서 적용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뭐 화학이나 재력과 하시는 분들 다 잘 압니다.
음흠.
이게 어렵다는 거는 그 내용이 그 되게 기괴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고요. 하지만 수학으로는 잘 기술이 돼서 이걸 풀어서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인간이 이해 못하는 것뿐이죠.
그 뭐 미시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 뭔가 좀 어려운 건가 보다. 미로 짐작하게 되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사주신 한 권의 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도 자녀들과 매주 챙겨 듣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을 좀 이렇게 주변에 많이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를 대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 역할에 대해서 쓰신 글도 있어요. 하수구 속 호랑이 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취한 사람이 가로등 아래에서 비틀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뭘 찾으시죠? 도와드릴까요?
아유, 나 여기 지갑 떨어져요. 지갑 떨어뜨린 지갑.
아유, 잠깐. 자, 어디 살렸는지 기억나세요?
취객 멀리 어두운 쪽을 가리키며
저기 저 하수구 근처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굴로 가셔야죠. 여기서 왜 찾고 계시나요, 지갑을?
저기는 어두운데 여기 봐요. 여긴 가로등 있어서 엄청 밝잖아. 여기 찾아야지.
최근 전 세계의 과학계가 더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얻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관심을 받는 이슈는 밝은 가로등이 비추고 있는 지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저 어두운 하수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가로등 밑을 떠나지 않는다. 매년 연구 성과를 내야 하고 교수가 되거나 인정받으려면 유명 저널에 논문을 실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둠 속으로 문제를 찾아 떠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사실 과학은 위대한 실수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결론에 섣부른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추는 식의 연구는 과학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매년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는지 과학자들을 다그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대신 얼마나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물어보고 지갑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 보면 어떨까? 속담에도 있듯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누군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아직 호랑이를 못 잡았다고 해도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보다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이 더 낫지 않은가. 네, 하수구 속 호랑이 굴이라는 제목의 글 중 경찰 역할 김상욱 교수, 취객에게는 남정미 씨가 열연을 해줬습니다.
진짜 경찰 뭔지 알고 심장이 뛰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근데 그 교수님 제대로 연구하기 좀 어려운 풍토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맞아.
보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장 업적을 뭐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고 하니까 뭔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 사실 연구 중요한 업적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끊임없이 연구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 그냥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과학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물론 단기에 이렇게 빠르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창조적인 작업들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주는 좀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중력파 검출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걸 미국이 3, 40년 가까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이.
정말 부러운 일이네요.
서로 간의 신뢰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네. 정말 용기를 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과학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꼭 필요할 듯 싶어요.
네. 사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양자 역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이제 근데 좀 쓰신 글을 보면서 아, 얼마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는지 힘드셨는지 뭐 또 맛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의 향기 정도는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김상욱 교수와 함께 김상욱의 과학공부 읽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태도로 세상을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과학이 인문학의 질문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와 방법론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모든 사물의 이치 또는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힘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물리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승철의 긴 하루 듣고 잠시 후 김상욱 교수와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